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제사, 번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모두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고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절, 2절 앞에 나왔던 설명을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뭐 몇 번 우리가 읽고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온 예물이 소로 드리는 번제일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로 드리는 번제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내일 가면 이제 소가 아닌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이었던 소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쪽에 있는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그렇게 한 거죠. 4절에 보면 어떻게 이것을 드리는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4절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표현은 처음 단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를 내가 예물로 갖고 왔어요. 살아있는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합니다.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소에다가 안수하면 소가 이제 뭐 멀쩡히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눈만 껌뻑껌뻑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뭐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알 수도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하는 겁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안수를 하는 것뿐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몇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예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에다가 소에다가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했으니까 내 죄를 옮겨간다 이런 뜻보다는 나 자신을 소와 동일시하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 가죽 중에 하나를 끌고 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다 인정하는 지금은 이 소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만 이 소 하나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가죽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소에다가 옮겨놓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드린다면 내 허물과 죄를 소에게 옮겨놓는 행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나 자신을 이 소에다가 옮겨두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 안수하는 행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드리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 둘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선물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있다고 해서 참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분은 십수년 만에 카톡으로 인사를 한 분들이 있어요. 또 선물도 이렇게 요즘 세상이 좋아서 막 현찰을 또 뭐 선물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막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오잖아요. 다 거절했습니다. 다 며칠 지나면 다 돌아가더라고요.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마음만 받겠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가라 꼴보기 싫다 하고서는 거절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복원되고 회복되었다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양 집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학벌도 좋고 학벌만 좋구나. 딴 거 뭐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조금 학벌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이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 분들은 안 오시고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냈는데 이 사모님이 한 번도 시댁에 못 갔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갔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돌쯤 됐을 때 이제 시댁을 찾아간 거예요. 아들을 낳고 손주를.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밥을 차려라. 그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밥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가 갖고 왔어? 내가 받아줄게. 굉장히 큰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된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자세히 끝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죄가 된다는 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제사를 갖고 온 거죠. 제물을 갖고 온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로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가야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린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예물을 갖고 나왔어요. 예물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감사한 마음으로 왔구나. 내가 받아줄게. 하고서 다르게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또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은혜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왔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송아지 갖고 왔으니 내가 송아지 열 마리를 주마. 네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명절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시켜서 어린이집에서 시켜서 명절이 됐다고 다 카드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하고 다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봉투 열렸네 하고 빈 봉투를 이렇게 딱 내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다 돈을 다 넣어주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가장 귀한 첫 번째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송아지 한 마리 값, 송아지 열 마리 값, 송아지 백 마리 값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 에휴 이거 그냥 소 한 마리 날렸네. 그냥 돈으로만 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죽이는 행동을 이 죄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죽여요.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송아지를 죽이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갑니다.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건 고기를 큰 덩어리로 쳐내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뒤에 7절부터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래서 9절 맨 끝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몽땅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뒷부분에 가면 고기가 남아있어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남기도 하는데, 번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싹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태워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불태워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무슨 금전적인 이익이 남는 건 아니죠.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에게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몽땅 다 주님의 것으로, 몽땅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남는 것 없이 몽땅 불태워 드리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규정하고 명령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데, 사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명령이 주어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잡아서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고 피냄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고 이랬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말고 다르게 하게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 제사 드리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데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다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너무나 이게 보편화되고 익숙하여져 있기 때문에 다들 예배당에 오면서 그냥 핸드폰만 달랑달랑 들고 오지만,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주일이 되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렇게 주일날 보면 압니다. 요즘도 이렇게 주일날 보면 양복 입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놀러 갈 때 저렇게 가진 않을 테니까 아, 교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 나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이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레위기 1장이 기록하고 있는 번제를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을, 본질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특별히 소 같은 경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건 안수를 하지 않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소유하고 받고 누리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들 중에 가축들 중에 물질로 그것을 표현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 뭐 이렇게 무겁고 비싸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무엇이건 물질로 표현하게끔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것도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딴 사람한테 돈 주고 알바를 고용해서 그 사람 네가 좀 가서 대신해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는 당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여기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 네가 나와라. 네가 나와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게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물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유익을 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드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하나님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도 남는 게 없고 이 사람에게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유익을 얻었으면 이익을 얻었으면 뭔가 좀 먹을 만한 게 남는 게 있었으면 없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내 소유도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려도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 소유한 것, 누리는 것, 또 당연히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때때로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들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한 부분들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들이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나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야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